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됨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니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덟째 재앙,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애굽 땅에 여덟 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반복될 때마다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의 완악합니다. 완악함. 오늘 본문 20절에도 그렇게 있죠. 마지막 절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여덟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에서도 바로는 그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재앙 때마다 등장하는 이 바로의 완악함에 대해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만약에 완악하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재앙을 견디지 못한 바로가 이스라엘을 벌써 보내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처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도록 하셨다는 말씀과 그런 하나님의 뜻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를 완악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는 그 바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고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악함으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한 것이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성경적으로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내버려 두면 바로가 그 재앙에 견디지 못해서 풀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구원을 그 허락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도록 계속 붙잡아 두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보이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메뚜기 재앙을 겪는 바로의 진심이었고 이스라엘을 보냈다면 재앙이 계속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재앙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중점은 재앙의 초점이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애굽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 즉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굴복한 것으로 보이겠죠. 왜 바로가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다면 그렇게 쉽게 보내줄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우니까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지 아니하고 내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끊임없이 애굽 왕 바로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잖아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안 했다면 벌써 내보냈을 것이고 그러면 재앙이 끝났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한 일들을 통해서 애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굴복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고통스러워서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은 어떻게 할까요? 원망하겠죠.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들어 놓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의 완악함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본인 자신들의 완악함입니다. 자, 먼저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왕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어딘지 아시죠? 세상이요. 약간 애굽의 왕 바로는 누굴 상징한지 아시죠? 세상 임금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누구에게 종노릇 했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노릇 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 마귀의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모두 다 인간은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노릇 했고 세상 임금 마귀가 물들여 놓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임금으로 상징되는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그의 모습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실체라는 걸 들추어내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이건 바로의 완악함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 밑에서 물든 자들이니까 그의 완악함을 보면 누가 보이느냐? 우리의 완악함이 보이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라 하여금 끊임없이 놔주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길거리에서나 또 전철역 같은 데 보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팻말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불신자는 누구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불신자가 있는 현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빠지고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뭡니까? 그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근데 우리가 사는 곳은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자들도 여전히 있어요. 누구를 위해 있게 하느냐? 성경적으로 우리를 위해 있게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라 칭하는 지금 다른 표현하면 좋은 표현하면 소위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전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예요. 바로를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 불신자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전도 대상이라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놀랍게도 그들을 통해서 누굴 전도하는 건지 아세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불신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있고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 유대인은 이방인은 불신자고요. 유대인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믿는 자를 상징해요. 믿는 자들을 위한 사역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슨 누구를 위한 복음서입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 그러나 다른 복음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같은 건 이방인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족보를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아담까지 올라가잖아요.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도 우리는 믿는다고 여겨서 불신자를 전도 대상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은 그 불신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전도 대상으로 여깁니까? 우리예요. 우리. 근데 크리스천들의 착각은 뭐냐? 자기가 예수 믿는 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출애굽은 뭡니까? 출애굽은 끝이 아니죠. 성경적으로는 출애굽은 뭡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됐으니까 출애굽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전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도를 전하는,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전도 대상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까지 존재케 하느냐? 애굽 왕 바로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전도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바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나온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우리가 이미도 나누었지만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반응으로 바로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라는 말로 하나님 없이 독립적으로 홀로 존재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완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가 도무지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인간들의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불신자의 속성이고 완악함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하겠습니까?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러한 자신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고자 그들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 앞에서 나눴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그들을 맞이한다니까요. 왜요?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라 여겼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시려나 보다.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와 바로가 만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게 뭐였습니까? 더 중한 노동이었어요. 집도 주지 말고 벽돌 개수를 채우게 하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모세를 싫어하잖아요. 누가 그랬다고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때 믿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하고의 유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애굽 왕 바로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모세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도 지금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가 말씀을 받듯이 오늘 저를 통하여 여러분도 말씀을 받는 게 똑같은 원리예요. 근데 바로에게 나타난 건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라는 거. 왜 그 말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바로가 들어줄 수 없는 말이 되니까요. 왜? 자기한테 불이익이에요. 자기들이 종처럼 노예처럼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는 거잖아요. 이걸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재산인데.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생각할 때 내게 불이익이다.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 듣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건 왜 들어요? 내게 이익이라 여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라 여기서 듣는 것이나 내게 불이익이라 여기서 안 듣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듣는 건 신앙이고 안 듣는 건 불신앙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었나 안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들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들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고 해서 했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가 볼 것 같다. 그래서 못하겠다. 그것도 불신앙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같은 거예요, 그게.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대부분은. 아, 죄송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100%입니다. 인간은 100%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거부하기도 해요.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이 주인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돼 서 있는 거죠. 내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내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안 듣기도 해요. 지금 바로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을 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놓아주라. 말씀을 준 거예요. 근데 바로가 왜 못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자기한테 불이익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똑같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실체를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명목만 붙들고 있으면서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이 불신자의 완악함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런 불신자와 같이 완악하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신감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해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속성은 하나같이 불신자의 속성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알아요. 우리들 자체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불신자와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 겁니까? 은혜예요, 그냥. 만약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다름 때문에 얻게 된 대가죠. 그 이제는 믿으니까 다른 거 아니냐? 믿어도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어요. 그러나 삶은 뭡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른 삶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신자인 우리가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자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불신자와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불신자와 신자가 다른 삶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십일조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일부 말씀이면 뭡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나는 바리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것 자체가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고에서 못 벗어나죠.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그런 것들로 구별된 자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구별된 겁니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 사람들과 같이 당하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구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구별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전혀 다르고 착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아서 구별한 게 아니에요. 왜 구별했습니까? 왜 구별했어요? 언약 때문이에요. 아무 이유 없어요.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건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잖아요. 애굽 그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다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세대가 다 죽잖아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미 홍해를 건너는 순간 홍해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걸 보면서 홍해 이쪽 편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노래하잖아요. 왜 그 장면을 보여줍니까? 우리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렇게 죽어 마땅한 자임을 알라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보는 한 나는 크리스찬답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누가 알려준 게 아니라 시안하게 이런 걸 만들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철갑이 돼버렸어요. 철통 밥통? 철밥통? 이렇게 돼버렸어요. 누가 하나님은 아니야 근데 우리 스스로가 여기는 거죠. 그렇게.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다른 삶을 산다. 우리는 절대로 본성적으로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알잖아요. 기도하는 내용만 보면 거의 다 드러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뭐라 예수님 뭐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아주 못을 막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기도는 뭡니까? 그거에서 못 벗어나요. 거의.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의 말씀 들으면 기도할 게 없다는 얘기를 한동안 들었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여태까지 그것만 기도했으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다 주었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나는 복을 받은 게 없는 것 같잖아요. 왜요? 여태까지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만 복으로 배웠으니까.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복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얻어내는 수단이 뭡니까? 열심과 노력과 봉사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그것을 불신자와 다른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삶. 근데 우리 그런 우리보다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게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들이에요. 이들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욕해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 같은 놈. 이런 거예요. 정말 싫어요. 왜 바리새인이 정말 못됐다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십일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들을 불신자와는 다른 삶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잘해서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언약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창세전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걸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산다고 여기며 사는 착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걸 착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라는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은 불신자와 다른 삶을 살지 못한다 해도 불신자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은 불편한 우리의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자로서의 고백도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라는 종교 세계에 속한 자의 말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십니까? 재앙을 겪고 있는 애굽만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재앙으로 고통스러울 때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지었다고 고백하는 바로에게서 늘 평안한 삶만을 꿈꾸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만 합니다. 다시 가서 보세요.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리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기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예요. 바로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도 뭐 아플 때가 있고 사업이 안 될 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뭔 기도냐? 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바로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예요? 여호와와 너희에게 뭘 지었대요? 죄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죄 지었다고. 하나님 나를 궁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문제점 바로 얘기처럼 이것만은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 이 문제점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예요. 회개. 근데 바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뭡니까? 주님 앞에 자기가 정말 죄를 지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닥친 이 재앙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 있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는 게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앙으로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바로에게서 늘 우리가 꿈꾸는 즉 평안한 삶을 꿈꾸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을만 합니다. 우리도 대부분 문제 생기면 이 기도해요. 바로가 비록 모세에게 자신이 여호와와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단지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요? 우리예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1부 때 잠깐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회개는 회개를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실체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비로소 회개를 해요. 비로소. 안 그러면 다 이 기도예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가 이렇다라고. 우리는 바로의 이러한 모습에서 오늘날의 기독교인을 만나고 또 우리 자신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를 바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뭘 바랍니까? 평안함이요. 내가 꿈꾸는 평안함. 그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음에 우리의 편안한 현실을 꿈꾸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죄를 지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바로가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바로는 자신의 행동만을 생각할 뿐 그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대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수준일 뿐이고 행동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위만, 어떤 모습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거 암만 고쳐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주일날 놀러 가던 사람이 그걸 고쳐서 주일날 예배하러 나와야겠다. 이게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가 바뀐 거죠. 놀러 가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예배하러 왔다. 행위가 바뀌어서 그걸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꼭 그러면 목사님 예배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놀러 가든 예배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를 바꿨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린 껍데기만 바뀌면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잖아요. 바뀌었다고.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판결 날 때까지 판사님한테 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성문을 끊임없이 쓰는 겁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럼 판사는 그걸 보고 양형 기준을 뭐 어쩌고저쩌고 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정말 뉘우치고 그 편지를 쓰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형을 적게 받으려고.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까 그랬잖아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나 자신의 불이익을 위해서 행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같은 거예요. 왜? 같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기준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불이익이기 때문에. 인간,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이 틀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자기에게 유익이라 생각하면 하고요. 불이익이라 생각하면 안 해요. 바로도 지금 죄 지은 거 딱 하네요. 내 백성을 놓아주라는 걸 못 놓아주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이익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래요. 왜 용서해달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잖아요.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놔주는 기준도 자기 자신이고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준도 누굽니까? 자기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렇게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다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앞에 있는 출애굽기 9장에 우박지향이 있었죠. 그 우박지향으로 인해서 애굽의 곡식이 모두 상하했지만 바로가 결국은 또 보내주지 않았죠. 일곱 번째 재앙에서. 왜냐하면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애굽 땅에 아직 남아있는 밭의 채소나 나무나 푸른 것들은 전부 다 뜯어먹게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머지는 다 잃었는데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그것까지 다 뜯어먹게 하려고 여덟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딱 보내버렸어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인간들 독해, 아무튼. 하여튼 손톱만큼 지대 언덕이 있으면 거기 가서 등대요. 우린 그렇게까지는 가면 안 돼요.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는 그 신약으로 따지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된다고요. 둘째들은 그때서야 돌아왔거든요. 만약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누군가가 둘째 아들에게 줬다면 그 친구는 모르긴 몰라도 거기서 그거 받아 먹고 살 거예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걷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거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재앙은 바로가 의지할 만한 밀과 쌀보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것까지 전부 메뚜기를 통해서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기에 죄 지었음을 자복하고 빨리 자신의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메뚜기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이 있어야 할 재앙으로 비참하게 된 애굽의 현실을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죠. 왜? 이래야 되니까. 그림이 그려져요? 이 바로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라는 사람이. 그전에는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다 잃어버렸지만 밀과 쌀보리가 아직 견딜만해. 이러고 견뎠어. 그래서 메뚜기를 보내갖고 다 뜯어먹겠어. 야,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메뚜기를 걷어가셨어.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폐허가 됐어. 이제 폐허가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건해야 되죠. 재건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 못 보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바로예요. 또 이게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그 중심에 누가 자기의 이해관계. 철두철미한 이해관계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이해관계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라는 말 때문에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은 우리도 겪어보서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현실의 문제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마음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신감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처럼 완악한 우리를 붙드시고 그럼에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바로의 완악함이 결국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며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도 모두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걸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붙드시고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인도해 가시는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자이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더욱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는 자가 아닌 심고 세우는 일에 동참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연약하고 예수를 믿어도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함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 수많은 재앙을 내리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인 내 백성을 놓아주라는 말씀대로 애굽 왕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왕 바로를 도와여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오직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거부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말씀을 듣기도 하는 어리석고 무죄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사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완성되는 것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알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존귀한 영원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없고 돌이켜 주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바로를 통하여 그런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사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행하사 우리를 완성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기로 마음먹고 작정하는 예원 가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